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 화평의 도구가 된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대가 참 각박합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도 사납고 무섭고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문구가 우리의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하듯이 당시에는 제가 참 가까이 하고 싶은 화평의 사람입니다라는 이 문구가 더 유독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다 참 가까이 하고 싶은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도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구들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의 쓰임에 합당하게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 나사못을 좀 조여이거나 풀거나 하려면 전동 드라이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전동 드라이버잖아요. 그 전동 드라이버는 그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 나사못을 뭐 감거나 빼거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동 드라이버가 있어서 쉽게 용이하게 이렇게 받거나 빼거나 뭐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예, 뭔가 내 지능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이 컴퓨터의 도움을 얻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결국 이 도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스스로 도구 스스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도구 스스로는 사용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에 의하여 사용될 때만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안 쓰면 그냥 저기다 처박아 놓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쥐어다가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만일 이런 도구들이 사람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스스로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도끼가 자기 스스로 막 움직이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섬뜩한 거죠. 그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도구가 아니라 이것은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게 되면 심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사용되어져야 하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인생에 가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때가 가장 가치 있고 인생이 귀한 것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했지만 정말 이 친구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준비해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쓰임 맞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꿈이 되기를 바라고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십시오라고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교리의 말씀이 아주 정교하게 아주 치밀하게 잘 다루어지고 있고 복음의 정수가 다 담겨 있어서 너무 좋은 말씀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 가운데 16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더 중요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론이란 말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다시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로 시작해서 끝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 사랑을 전제로 한 권면이에요. 진짜 그 성도들에게 정말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것만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했던 그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작을 바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함께 좀 읽어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멀리해야 될 사람의 종류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의 종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누구를 멀리해야 될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할까? 오늘 본문에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요. 여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멀리해라라는 얘기예요. 멀리해라. 예. 이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누구를 멀리해야 되느냐. 18절 얘기하는 거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멀리해야 될 사람이라고 한번 내려놓고요. 그러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또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을 분별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자들과 함께해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지금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론으로 20절 얘기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그래서 화평의 도구로 쓰시는 영광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누구를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 멀리 해야 된다, 뭐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분법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이쪽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뭐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하여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되려면 이런 모습들은 좀 경계하고 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 이런 모습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며 살자. 요 이야기를 격려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한번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분별하는 자. 나를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자가 되죠. 바로 이것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동일한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21절로 23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고 순종해야 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마음의 자세.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대로.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여섯 가지 자세가 나와요. 여섯 가지 자세. 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여섯 가지를 함께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교훈은 뭐죠? 교훈을 거슬러 얘기하는데 교훈은 뭘까요? 교훈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죠.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거예요. 저는 이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대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잘 살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살피라라는 단어죠. 살피고, 이 헬라어로 스코페인이라고 하는데 경계하여 보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해석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눈을 크게 뜨고 피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살피라라는 얘기예요.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있지 말고 이게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이렇게 있지 말고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눈을 크게 졸지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눈 다 감고 그러지 마시고 눈을 활짝 크게 뜨고 왜요? 위험한 것이 왔을 때 당장에도 빨리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하여 눈을 크게 뜨고 살피라라고 하는 것이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미혹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 주변 잠깐만 보면요, 얼마나 이단이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우뚝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단이 가득한지 몰라요. 혼탁한 시대예요. 미혹의 영이 가득한 시대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들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들의 유혹에 쉽게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살피고 얘기하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언제든 피할 준비를 하면서 살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혹 넘어지는 사람은 없는가? 혹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진 않은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진 않은가? 중요해요. 왜요? 내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다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떠나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떠나라. 이 에클리데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어떤 얘기냐면 단번에 휙 돌아서는 걸 가리켜 말해요. 단번에 그냥 이렇게 서서히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휙 돌아서는 거.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슬리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이렇게 막 거치게 하는 자들을 만나면 거기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휙 돌아서라는 거예요. 휙. 여러분 대개 이단을 만나면 무슨 말로 논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한번 제압을 한번 해보리라.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가닥이 있는데 내가 저 이단들 내가 한번 단번에 한번 제압을 한번 해보리라. 아니요.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죠? 대화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말도 꺼내지 마요. 여러분 미들은요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미혹의 영이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요 대화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순간부터 우리도 역시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떠나라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휙 돌아서라는 거예요. 휙 돌아서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를 분별하라 이거예요. 분별하라. 여기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목만 챙기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복음은 구실일 뿐이에요. 복음은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복음이 이들의 전부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단지 구실이고 실상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약삭빠른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사용하실도록 내어드려야 맞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여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지요. 그렇지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여지는 도구가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자 해야 돼요. 섬기고자.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를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은 뭘까요? 아첨하는 말. 어떻게 풀이되고 있냐면 이렇게 풀이되고 있어요. 목적을 이룰 의도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속이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왜 교활한 말, 왜 아첨하는 말을 하냐? 사람은 나름대로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이룰 의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속이는 말, 이것이 여러분 이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 성도들이 이런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가득한 성도들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남이 행복할까요? 그 만남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만남은 대단히 불편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만남이 굉장히 지루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버려야 되느냐? 그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이래요. 순진한 자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순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순진한 자. 여기서 이 순진한 자는 어떤 뜻이냐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순진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 단 한 분도 거짓된 가르침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세상이 주는 쾌락에 물들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교활한 말, 이 아첨하는 말에 속아 넘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디모데 전서 4장 1절 중간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제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요, 이 거짓된 말, 이 속이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거기가 진짜 진실인 줄 알고 진리인 것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고 결국 마음의 병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단 한 분도 믿음에서 떠나는 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 조금도 틈타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순진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순종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라 이거예요. 순종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라.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의 성도들의 그 순종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너무 마음에 기뻤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빗대어 보면 분명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 이렇게 터부시한다든가 그러지 않고요, 그들에게도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종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을 모른 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다섯 번째 자세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을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이 뜻은요, 이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악한 일을 보면은 굼떠서 느려 터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빨리 반응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굼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려 터지라는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선한 일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악한 일은 일부러 밀어내지라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밀어내지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거꾸로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한번 거꾸로 된다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선한 일에는 느려 터지고 악한 일은 재빠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은 굼뜨고 악한 일은 서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에는 이런 미련한 자가 됩시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조금 희생하면 어때요? 좀 바보소리 들으면 어때요? 물론 그렇게 할 때 억울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을 때, 억울하게 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화평의 도구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일에는 재빠르게 반응하세요. 열심히 감당하세요. 그러나 악한 일에는 좀 미련한 자가 됩시다. 좀 굼떠서 느려 터집시다. 그래서 악한 일은 가급적 하지 맙시다. 아니, 아예 하지 맙시다. 오늘날 너도 나도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절대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화평의 도구로 쓰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화평의 도구로 쓰실까? 매맞고 손해보고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악한 일에 미련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화평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화평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똑똑한 바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똑똑한 바보의 힘. 마지막 여섯 번째,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심을 알라, 이것입니다. 여기 사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뭐죠? 평강을 깨는 존재잖아요. 사탄의 역할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평강을 깨트려버려요.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이 사탄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평강을 깨뜨리는 존재가 득실득실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마음을 헤집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깨뜨리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시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발 아래 두시고 다 상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중간절에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발 아래에 밟아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기예요? 완전한 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정복.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종식되어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리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정복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도구가 되면 분 반드시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득실득실되고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마음을 번잡하게 만드는 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압해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팔 아래 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가 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소화되어져서 이번 한 주도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전해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이 시대는 위대한 과학자도 위대한 정치가도 위대한 의료인도 필요하지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바로 화평의 도구가 될 사람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들어져서 거짓을 말하거나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오직 우리의 입술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늘 기준으로 삼아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서로 연결되어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툼과 분열의 원인자가 아닌 화평의 도구로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화평의 도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영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